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초반의 마가복음 핵심의 화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고 정했는데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로 또 선교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이웃들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서울을 비롯해서 마가가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의 로마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그 시대의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끊임없이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일관적으로 속도 있게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직후에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출애굽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갈릴리 호숫가 인근의 빈들에서 배고프고 고통받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소망 없는 남자만 5천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시죠. 비록 물고기와 보리떡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았고 충분한 쉼을 누릴 만큼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잔치였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매력에 아마 흠뻑 빠졌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있는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베푸심 가운데 그 매력에 푹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매력들을 이렇게 뽐내면서 자기의 매력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던 인플루언서였던 예수님은 가장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죠? 재빨리 그 잔치상을 정리하시고 그들을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4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 본문에는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즉시 뭐 재빨리 재촉하사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와 빠르게 지금 분리시키고 계시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무리와 작별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46절을 보시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마가는 사건의 흐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떨어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소망이 없어서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에게 고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분인 거예요. 아마도 무리들은, 유대인 무리들은 아, 저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이제 나를 더 따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절정의 순간 아닙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내가 베푼 양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때 자 이제 나를 따르지 않겠냐? 내 날 따르면 너희들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내가 고쳐줄게. 소망 없어? 소망 줄게. 그 시점에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왜 떠나시는 것입니까? 무리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자리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자리가 그리고 시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베푸셨지만 무리들의 그 마음의 욕망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무리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배에 태워서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이 이유는 제자들을 무리들과 따로 떼어놓은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보면서 깨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무리들과 함께 두었겠죠. 파송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의미를 제자들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제자들이 무리들의 생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학교 배정을 받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들과 다 떨어진 학교로 제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 외로웠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섭고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 다행이다. 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그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쳤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인생의 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떼어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하지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물에 비누가 녹듯이 세상의 생각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금방 녹아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보를 보시면 3월부터 제자 훈련과 각종 양육들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미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훈련에 사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한 좀 거룩한 부담감들, 선한 마음들을 품으시고 훈련을 좀 사모하시고 많이 마음을 열고 신청하시고 또 주변에 많이 권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 장면 후에 곧장 제자들을 배에 태워 무리와 떼어놓고 또 다른 훈련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지라는 열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각종 소리들,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각종 소리들, 그리고 우리의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리가 너무 큰데 집중할 수 있나요? 정신이 너무 복잡한데 오롯이 뭔가에 집중할 수 있나요? 나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들과 세상의 정신들과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과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의 귓가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복잡한 그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읽지는 않겠지만요, 장면이 전환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장면이 전환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즈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는데 벌써 날이 저물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는데 제자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48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은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에서 생업을 했던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장정들이 계속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본문에는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데 배가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갈릴리 저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또 갈릴리 저 북동쪽에 있는 그 요단강의 그 물줄기가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보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만 보내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딸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 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는 언제까지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아이가 이제 혼자 갈 수 있겠니? 라고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 몰래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까지 한 7분 걸어서 10분 정도 가는 거리인데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진 않는지, 곁길로 새진 않는지,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지, 아이가 무서워하진 않는지, 계속해서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가는 거예요. 한나 사람인 제가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비가 끝이 없고 인자가 무궁하며 아침마다 성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 보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은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그냥 던져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가 어떻게든 생존하면 나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거고 너희가 뭐 실패하면 나 못 만나는 거니까 알아서 해. 생존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밤 사경쯤 새벽 3시 정도 시간입니다. 로마의 시간이에요. 밤 사경쯤에 바다를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바다를 걸어가세요. 바다를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가셨으면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려고 하신다. 제자들에게 가긴 가시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가가 지금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욥기 9장 8절 말씀 욥기 9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으십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걸으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나오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주제를 원독자에게,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증거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아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9절 말씀에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마치 유령을 보듯이 예수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속상해하거나 좀 화가 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을 것 같아요. 괘씸해서 기껏 걸어왔더니 기껏 왔더니 유령이라고 하니까 괘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유령 대하듯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 이후의 장면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바람이,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제자들을 괴롭혔던 그 바람이 언제 불었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히 놀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면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에 귀담아 듣지 않나? 제가 신방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번씩 전에 들은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처음에는 기억을 못하다가 한 조금 주요 주제가 나오면 아 맞다 지난번에 이거 말씀하셨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처럼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면 마음이 좀 이제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 것 같으세요? 그냥 힘이 좀 부족해서 예수님 없이 좀 그래도 배를 이렇게 힘차게 저어서 목적지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 귀찮게 했네. 이게 제자의 문제일까요? 여기 본문에서 가장 큰 제자의 문제는 5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그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이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충분히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제자로 파송되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지금 멍한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침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만든 기준과 상자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며 많은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배를 태워서 내어 보내실 때에 눈앞에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두려워서 떠는 것밖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그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아니시냐. 그분은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시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풍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자라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마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교회라는 공동체로 배를 띄워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때때로 큰 바람이 불겠죠. 어떤 때는 순풍이 붑니다. 그러나 때때로 큰 바람이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왜 그곳에 두십니까?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풍랑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